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해 브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난 틸러슨 장관은 양 핵 강국이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 무기 공격 의혹과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감행한 공격으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가 핵 문제를 북한 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유엔이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이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가 끝난 뒤에 가질 기자회견에서 연안들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은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과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나토 회원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회담에 앞서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오늘 2024년까지 방위비 비중을 국내 총생산의 2%까지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해 다섯 나라만 이 합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찰이 독일 프로축구단 선수단이 탄 버스를 공격한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이슬람주의자들과 연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경기장으로 이동하던 독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축구단 버스 근처에서 폭탄이 터져 선수 한 명이 다쳤습니다. 독일 검찰은 용의자가 사용한 폭발물 3개에 금속 파편들이 들어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다루고 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아직 모릅니다. 독일 검찰은 폭발 현장 근처에서 범인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연계된 것을 시사하는 편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이번 공격에 배후를 주장하는 편지가 또 다른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지난 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회담한 뒤 불과 나흘 만에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루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오랜 시간 깊이 있는 소통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동의 관심사와 필요한 문제에 대해 자주 소통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군이 11일 밤 동부 지역에서 대테러 작전을 벌여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고위 지휘관 3명을 포함해 반군 5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군의 이번 기습 작전은 파키스탄과의 국경지대인 난가르하르주의 ISIL 은신처인 아친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지역군 대변인은 BOA에 외국 출신 반군 12명도 사망자 가운데 포함됐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국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프간 특수군은 최근 공군과 미국 무인기의 지원을 받아 난가르하르주 일부 지역에서 ISIL 극단주의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한 경찰서 앞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한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공공보건부는 부상자들이 카불 내 병원들로 후송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인도와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를 방문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달라이라마가 이 지역에 대한 인도의 영유권 주장을 지지함으로써 중국에 도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루 대변인은 또 인도가 달라이라마 일부 인도 관리들이 이용해 중국의 도발적인 정치 이론들을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관리들은 달라이라마의 이번 방문이 종교적인 목적에서 나온 거라며 중국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해당 지역을 방문한 것은 2009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입니다. 4월 13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미리 예고하지 않겠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 등 현안을 논의했다며 중국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으로 경로를 바꾼 것은 당초 예정됐던 호주와의 훈련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맑다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해 북부에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국방력을 과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미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정신적으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잘 모른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의 한반도 이동에 대한 질문에 아무도 모른다며 군사적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 이라크 모수를 폭격할 당시 넉 달 동안 공습을 예고했던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 병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그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져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군사 행동을 감행할 때 미리 예고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강력한 함대를 한반도 인근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우리에겐 매우 강한 항공모함보다 더 강한 잠수함들이 있다는 건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는 지구 최강의 군인들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12일 성명을 통해 전날인 11일 밤 두 정상이 지난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해 대화를 나눴다며 전화통화는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오전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어젯밤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이 약속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면서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오랜 시간 깊이 있는 소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의 여운이 남았다면서 그래서 이런 접촉 유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 문제에 관한 중국의 책임을 촉구한 것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유지하자고 했다며 미국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화통화는 양국이 정상회담을 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주목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위터에 북한은 문제거리를 찾고 있다면서 북한과 관련해 만일 중국이 돕기로 결정한다면 매우 좋을 것이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또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과 무역협상은 그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 훨씬 더 좋을 것이란 점을 설명했다면서 북한 문제를 중국과의 무역 분쟁 문제와 연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건 대중국 압박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 긴급성을 미 최고위층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미국이 다시금 강조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이 당국자는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재출동과 관련해선 미국이 군사적 움직임을 통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치로 올리려는 구도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SNS에 북한이 문제거리를 찾고 있다며 만약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을 돕지 않는다면 중국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대해 오바마 전 행정부보다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들은 그가 북핵 위협을 중대한 사안으로 여긴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 역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북핵 문제가 미국의 외교 안보적 순위에서 급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서 북핵 문제를 상당히 일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외교 안보적 순위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또 시금석도 돼요. 예를 들면 선제 타격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에비던스가 될 수 있고.
정성윤 박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중국이 북핵 문제에 적극 협조하면 미중 간 무역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중 간의 사활적인 무역 문제를 북핵 문제와 연계한 것 역시 이전엔 볼 수 없었던 과감한 접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하면 미국은 결국 군사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중국 측에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적어도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아니면 정말 군사적인 옵션까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이루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중국의 딜레마인 거죠. 중국이 아무리 외교적인 노력을 해도 북한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 배제론을 내세우는 등 우회적으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기조에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11일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선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우선 의제라는 공동의 인식 아래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공동성명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논의 내용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두 정상은 서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평행선을 유지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뒤 의례적인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 성명 발표를 모두 생략했습니다. 대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이 북핵 억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 쏠린 관심에도 불구하고 회담 내용은 베일에 가려진 채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양국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은 두 정상의 논의 내용에 대한 추정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통한 북핵 해법을 제시하면서 중국에 대북 압박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을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 트위터에서 북한 문제와 미중 무역 분쟁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난 시점에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굳이 트위터에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을 또다시 올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류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서도 엿보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9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최근 대북 정책에 변화를 줬다는 사실과 함께 중국에도 추가적 단계를 밟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행동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압박 강화를 요청한 미국이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9일 왕이 외교부장의 미중 정상회담 상황 통보를 통해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내용을 일부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핵 문제 해결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방안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 대신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왕이 부장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제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6자회담 재개에도 반대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틸러슨 장관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도 지금의 상황이 북한과 협상에 돌입하기엔 맞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을 방문 중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11일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의 면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다자 테이블을 반대하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선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이날 발언으로 미뤄볼 때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북한이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중국도 노력하고 있지만 김정은이 이를 안 받아들인다고 심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적극 설명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 역시 ABC 방송에 중국이 정상회담 기간 중 여러 차례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연일 한반도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과 미국의 시리아 미사일 공격에 이어 칼 빈슨 항공모함 전단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파장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11일자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칼 빈슨 항공모함을 한반도로 이동시켜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높아졌다며 미국이 북한 불량 정권의 도발에 대처할 더 나은 선택권이 없다는 점을 무력 시위로 감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이 군사력을 과시해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과거 오바마 대통령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협하기 위해 한반도에 조지 워싱턴 항모를 두 차례나 전개했지만 그의 행동을 바꿀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을 지낸 제프리 베이더 씨는 이 신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새로운 접근법들이 특별히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몇 주간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대북 군사 행동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며 동북아의 미국 동맹들은 대북 억지는 대체로 지지하지만 선제 공격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도 이날 평양발 보도에서 칼 빈슨 호의 한반도 접근과 이에 대한 북한 당국자의 성명을 전했습니다. CNN은 가용한 군사적 선택 방안과 북한의 보복 공격 가능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복잡한 각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헤이든 전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이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무엇을 하든 북한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위에 무기를 달 것이라며 북한은 이를 정권 유지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현 상황으로 동결시키는 것이며 북한이 무기를 포기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윌 허드 하원 의원은 CNN 방송에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칼 빈슨호가 한반도 인근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것인가, 방해하지도 않고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실험하도록 놔둬야 하나라며 의회에 이 문제를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방송은 이날 보도에서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도발할 수 있다는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실험한다면 이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일이라며 미국이 절대 봐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BC 방송은 10일 칼빈슨호의 한반도 전개를 보도하며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또다시 미사일 실험을 할 것으로 미 당국자들은 추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10일 한국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방송하면서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훈련 모습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앞서 MBC 방송은 저녁 뉴스 앵커가 직접 지난 1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생방송으로 오산 미군기지와 비무장지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와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으로 경로를 바꾼 것은 당초 예정됐던 호주와의 훈련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1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칼 빈슨호 경로를 공개한 것은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가 있을 것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I believe it's because she was originally headed in one direction for an exercise and we canceled our role in that exercise.
칼 빈슨호는 당초 훈련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 훈련에서 미국의 역할이 취소됐고 불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동 경로를 공개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칼 빈슨이 한반도 쪽으로 향하는 것이 가장 나은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에서는 지난 1994년에도 이 북핵 문제를 놓고 전쟁 위기가 고조된 바 있었죠. 지난 23년 전 한반도를 강타했던 위기 상황을 김정우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1994년 3월 19일. 남북 특사교환 실무접촉에 나온 박영수 북한 대표의 이 발언으로 한국과 미국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일부 한국 국민은 전쟁 발발을 우려해 먹을거리를 사재기 하는 등 전쟁에 대한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당시 북한 대표의 이른바 불바다 발언은 북핵 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한껏 높아가던 때 나왔습니다. 북한은 그 전해인 1993년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 요구를 거부하면서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고 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과 극도로 대립하는 상황이 다음 해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993년 여름 미국과 북한은 양자회담을 통해 긴장 완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음해 북한의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후속 협상이 중단됩니다. 이에 북한은 5월 3일 영변 원자로에 연료를 재장전하겠다고 위협했고 5월 16일 이를 이행하는 조치로 핵연료봉을 교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유엔 안보리가 6월 대북제재 논의에 착수하자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탈퇴를 선언하고 유엔 제재는 곧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위기가 격화됩니다.
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군사 전문가들은 이 악몽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레드라인, 이른바 금지선으로 삼았던 핵연료봉 교체가 시작되자 북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언론들은 전쟁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5월 18일 전직 고위 장성들을 국방부로 불러 제2의 한국 전쟁 가능성을 논의한 데 이어 6월 14일 장관급 회의에서 영변에 대한 폭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월 16일 당시 제임스 레인이 주한 미국 대사는 정종욱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미국 시민들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은 회고록에서 당시 미국 정부가 증원 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대기시켰고 추가 전력이 미 본토에서 한국에 도착하면 북한을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급박했던 상황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개입으로 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습니다. 1994년 6월 15일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전격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만난 것입니다.
I personally believe that the crisis is over, and I personally believe that Kim Il-sung wants to be sure that the crisis is over. The next step, obviously, is to make sure that the agreements that were worked out between me and him are carried out.
카터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과 미국의 대북 경수로 지원, 핵 공격 위협 제거,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핵 개발 동결과 남북 정상회담 추진, 미북 고위급 회담 재개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8월 미국과 북한은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고 마침내 10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두 나라가 기본 합의에 서명하면서 1차 북핵 위기로 인한 전쟁 위기는 해소됐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최근 과거 산하기구였던 외교위원회를 부활시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외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외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가 11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또 인민복 차림으로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제13기 제5차 회의가 4월 11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석단에 나오셨습니다.
북한 핵실험 임박설과 미국의 선제 타격설 등으로 한반도 정세에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과거 산하기구였던 외교위원회를 19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지난 1990년대 최고인민회의 산하 부문위원회의 하나였던 외교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신설되면서 1998년 폐지됐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외교위원회 위원장에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또 위원으로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과 북한의 과거 대미 북핵 외교주역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그리고 대외경제상을 지낸 리용남 내각부총리 등을 뽑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대외관계에도 관심을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의 12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이 이제 핵이라는 스스로 개발하는 핵이라는 목표가 있고 또 다른 목표, 뭐 경제라든지 대외관계 개선이라든지 뭐 개방이라든지 뭐 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반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핵이 아닌 다른 목표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주목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최고인민회의의 기능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다고 말해 이번 조치가 북한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과 국가 고위직 인사, 국가 예산 심의와 승인 등의 권한을 형식적으로만 갖고 있을 뿐 실질적 통제권은 노동당에 있습니다. 한국의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외교위원회에 대미, 대일 외교와 대외 경협, 대남 협상 등 핵심 관계자들이 포진해 있다며 북한이 다음 달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 현재의 심각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준비 차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북한이 기존의 조평통을 해체하고 새로운 국가기구로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만들어서 향후 남북 당국 간 회담, 특히 장관급 회담에 나서기 위한 체제 정비를 한 것과 유사합니다.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지난 1월 중순 조직 지도부 조사를 받은 뒤 해임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이 모습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후속 인사 조치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부는 김원홍의 후임 국무위원 인선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국가보위상이 공석 상태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김원웅이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에서 국가보위성이라는 것은 체제 수호 또 그리고 권력기구 감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장을 오랫동안 비워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김정은 체제 부담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임 인사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아마 조만간에 김원희가 다시 복귀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차기 정부 등을 겨냥한 특별한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는 최근 몇 년째 대형 건설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형 토목 공사에는 이중 목적이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또 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려명거리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경량은 최고 용도 자동치께서는 려명거리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태양절까지 려명거리 건설을 무조건 끝낼 때에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시고
김정은 정권 들어 평양에서는 이미 창정거리와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가 조성됐고 이곳을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마천루가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평양을 다녀온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박경혜 교수의 설명입니다.
평양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거는 이 여명거리라든가 저희가 또 김일성 종합대학도 방문을 했는데 종합대학도 마찬가지고 건물들은 뭐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평양 여기저기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는 이유를 대체로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바로 대외 선정용과 국내용입니다. 호주 국립대학의 레오니트 페트로프 교수는 북한이 평양에 질비하게 들어설 마철루를 통해 자신들의 병진 노선이 성공하고 있음을 외부에 과시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policy, the so-called 병진 line, 병진 policy, which means parallel development policy, is actually designed to.
김정은 정권 들어 평양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는데. 이는 핵무기 개발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이른바 병진 노선이 엄혹한 제재 국면에도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내부 사정을 전하는 일본 아시아 프레스 인터내셔널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도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정권이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회주의의 칸반을 절대로 버릴 수 없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사회주의 칸판을 내리면 북한 정권, 정부, 체제의 존재 위기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북한 사회주의가 정말 심각한 마비 상태가 됐는데 사회주의는 죽지 않았다, 사회주의는 유지되어 있다라는 것을 내외에 보여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외 선전 목적 외에 북한 내부 사정도 주목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연구원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BOA에 려명거리 같은 경우 평양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very important purpose with these projects is to meet the demands of the growing middle class of relatively wealthy urban citizens in Pyongyang.
점점 늘어나고 있는 돈주 같은 중산층 등 비교적 여유가 있는 평양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사업들이란 것입니다. 한국국가안보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은 BOA에 평양 내 대규모 건설 공사들은 돈주들이 비용을 대고 군인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라이언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런 토목공사들이 이른바 평양 우대 정책의 산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what the implication is, of course, is that the people who live in Pyongyang have a very different standard and quality of life and opportunity than the rest of the country.
평양의 대규모 건설 공사들은 평양 주민들이 북한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SK경영경제연구소 이영훈 수석연구원은 BOA에 대규모 주택과 도시건설은 김정은식 경기부양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또 북한 돈 약 100억 원이 투입된 미래 과학자 거리 건설과 동일한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토목 사업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부실 공사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 레오니드 페트로프 교수의 설명입니다.
Of the debacle of 2014 when one of the newly built block apartment of
2014년 5월 평양에서 공사 중이던 23층 아파트가 무너져 수백 명이 사망했던 것과 비슷한 사건이 평양의 다른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사고 우려 외에 대규모 토목 사업이 북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그레이스 오 교수는 이들 사업이 북한 경제를 한층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typical mistake of the government who wants to
그레이스 오 교수는 국가 자원이 대규모 토목 공사에 집중적으로 배분됨으로써 필수적인 산업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건설 자재 구입을 위해 외화를 많이 써 환율이 올라가면 식량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원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도 단기적으로는 평양 내 건설공사가 북한 경제를 부양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certain stimulant impact and sort of a positive effect in the short run. So presumably the construction is funded largely by resources from
장기적으로 보면 제도와 외부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건설 공사만으로 경제를 지탱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호주 국립대학의 레오니트 페트로프 교수도 제도 개혁이나 외부 투자 유입 그리고 외부 정세 개선 없이는 북한 정권이 장기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서울을 방문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이틀째 한국 정치권과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우 특별대표는 사드 문제에 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한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의 해제를 설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을 방문 중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한국 정치권과 연쇄 접촉을 갖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면담한 한국의 각 당 대통령 선거 후보나 진영 관계자들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 측의 경제보복 조치에 해제를 거론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입니다.
경제 제재 조치 또는 문화 관광 교류가 옛날처럼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문재인 후보 측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총괄 본부장은 11일 우 특별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 측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특별대표의 방한의 즈음에 최근 한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는 것으로 거론되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종전 입장에 변화를 보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문 후보는 11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안 후보가 지난 6일과 7일 잇따라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난 10일 한국 외교부와 회동을 마친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한국 대선 후보 진영과의 이틀째 면담에서 현재 한중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우 특별대표는 지난 11일 심재철 국회 부의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우 대표는 사드 문제에 있어서 중국 측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국방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심 부의장은 사드 배치 목적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에 방어며 우 특별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도 2000km가 아니라 800km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방한과 관련해 동덕여대 이동률 교수는 중국 측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종전 상황에 변화를 가져올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고 뭐 전략 균형을 파괴하고 기술적인 문제 아니다 이게 막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타협 여지를 가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조기에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중 간 무역 분쟁과 북핵 문제 등 현안과 함께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북한의 전쟁 고아 이야기를 다룬 폴란드 영화 김귀덕이 한국계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폴란드로 보내진 북한 고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김귀덕 시사회가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W czasie projekcji miałam możliwość podglądania trzech pierwszych rzędów. Jak reagujecie? Jak oglądacie ten film?
시사회에는 욜란타 크루소바타 감독 등이 참석해 1950년대 폴란드와 남북한의 관계 등 영화 제작 배경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영화 상영회를 마련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이환비 연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주최를 하고 저희 통일연구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북한 고아들이 폴란드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전쟁 후에 이제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해서 폴란드에 이제 맡겼던 건데 갑작스럽게 북한에서 이제 송환 요구를 해갖고 그러한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폴란드에 계신 어떤 감독 두 분께서 이제 그런 사연을 알게 되어서 이 사연에 대해 이제 추적을 하게 되다가 만든 다큐멘터리를 오늘 상영합니다.
1950년대 초 한국 전쟁 중에 북한에서 1,500여 명의 아이들이 폴란드로 보내지게 됩니다.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 폴란드에서 키워지게 될 전쟁 고아들인데요. 그중 2차로 도착한 1,200여 명의 아이들이 폴란드 서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김귀덕이라는 이름의 13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폴란드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폴란드는 그렇게 북한의 전쟁 고아들에게 두 번째 조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59년 북한은 갑작스럽게 이 아이들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이 마을 사람들이 30년 넘게 잊혀진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영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연을 통해서 이제 폴란드와 한국의 그런 역사, 이제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북한 고아들에 대해서도 6.25 전쟁 이후에 저희가 이제 보통 남북한 관계만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생긴 이제 이러한 분들의 아픔, 삶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을 좀 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고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의 아픔과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영화 김기덕. 관객들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역사죠. 근데 저도 지금 처음 이런 사실을 이제 들었거든요. 전쟁 고아들이 폴란드까지 갔다는 거를, 한국 전쟁 고아들은 미국에 많이 갔었잖아요. 이런 역사를 다시 돌이켜서 볼 때는 그렇죠, 안타깝죠.
그 전쟁 후에 파생되는 그런 문제, 사회 문제들이 엄청 크다라는 거, 지금까지도. 그래서 너무 그 전쟁은 길이길이 상처로 남는다는 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배우로 활동하며 현재 같은 소재로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추상미 씨도 이날 시사회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 전에 2006년도에 만든 이 김기덕 다큐멘터리 제가 이미 수없이 본 상태였고요. 제가 내년에 찍을 장편 금경화에 등장할 배우와 함께 리서치 여정을 갔습니다. 근데 그 배우가 탈북
20년 동안 배우로 활동하다가 최근에 감독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장편 극영화가 있는데요. 그 같은 소재로 사전 다큐멘터리를 지금 제작을 해서 편집 과정 중에 있어요. 슬픈 역사가 있었고 가장 비극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고아들을 이제 거의 부모의 사랑을 주고 대리 부모의 역할을 해준 그 민족들의 이야기잖아요. 그 마음속에 양심만의 간직한 인도주의가 빛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영화에선 북한의 전쟁 고아들이 폴란드에 처음 도착하며 환영받는 모습, 그리고 북한으로 송환된 아이가 폴란드로 보내온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폴란드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김기덕이라는 소년은 백혈병에 걸리면서 북한 송환 전에 폴란드에서 사망했는데요. 북한 고아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김기덕 묘비엔 아직까지도 폴란드인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코레아니 코야즈 남시 najpierw z wielkimi fabrykami, z wysoką technologią, z fabrykami, które także są.
처음 여기 왔을 때 물론 남한은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그리고 높은 빌딩과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Pierwsze skojarzenie z Koreą, specjalnie nie mówię północną czy południową, tylko z Koreą, to mam...
남한과 북한의 어떤 모습보다도 여기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김기덕의 묘를 먼저 떠올랐습니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인간의 공간과 세월을 뛰어넘는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 김기덕. 감독 욜란타 크루소바타는 이 영화를 통해서 20세기 전 세계가 겪은 전쟁의 상처를 공유하고 또 세계 평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통일을 기원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양은 오늘 맑다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해 북부에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 0.5에서 2.5m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7도. 신유주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6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19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16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18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17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오후 들어서 구름이 많아집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 14도, 용현 아침에는 2도, 낮에는 17도, 개성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8도, 사리온 아침에는 2도, 낮 기온 19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1도, 낮 기온 21도, 해산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낮 기온은 13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12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11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3도, 운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 12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 8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해 북부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4월 13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자는 내용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12일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해당 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시리아 관련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지난 4일 시리아 북부 칸셰이칸 지역에서는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 나라는 시리아 공군기가 화학무기 폭탄을 해당 지역에 투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와 시리아 정부를 지지한 러시아는 이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지난 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회담한 뒤 불과 나흘 만에 전화통화를 했다며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루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오랜 시간 깊이 소통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동의 관심사와 필요한 문제에 대해 자주 소통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해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난 틸러슨 장관은 양 핵 강국이 이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 의혹과 이에 대한 미국의 보복으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틸러슨 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가 북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유엔이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이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독일 경찰이 독일 프로축구 선수단이 탄 버스를 공격한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이슬람주의자들과 연계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일 경기장으로 이동하던 독일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축구단 버스 근처에서 폭탄이 터져 선수 한 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용의자가 사용한 폭발물 3개에 금속 파편이 들어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폭발 현장 근처에서 범인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연계된 것을 시사하는 편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편지는 시리아에서 독일 전폭기들을 철수시킬 것과 독일 내 미군 공군기지를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밖에 이번 공격의 배후를 주장하는 편지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인도와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를 방문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달라이라마가 이 지역에 대한 인도의 영유권 주장을 지지함으로써 중국에 도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루 대변인은 또 인도가 달라이라마와 일부 인도 관리들을 이용해 중국의 도발적인 정치 이론들을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관리들은 달라이 라마의 이번 방문이 종교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중국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해당 지역을 방문한 것은 2009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군은 지난 1950년 이른바 평화적 해방이란 명목으로 티베트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후 1959년에 이를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자 이를 강경 진압했고 이 무렵에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한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군이 11일 밤 동부 지역에서 대테러 작전을 벌여 ISIL 고위 지휘관 3명을 포함해 반군 5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군의 이번 기습 작전은 파키스탄과의 국경지대인 난가르하르주의 ISIL 은신처인 아친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지역군 대변인은 BOA에 외국 출신 반군 12명도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국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프간 특수군은 최근 미군의 지원을 받아 ISIL 극단주의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